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한 주간 월드캠프가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월드캠프를 하면서 학생들도 반이 돼서 이제 교사가 있고 또 교사의 지도하에 이렇게 반별 모임도 갖고 근데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또 실버분들도 다들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2부 시간을 가지니까 꼭 학생 때 그 추억이 아마 되살아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흙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심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땅은 흙은 거부하지 않죠. 흙에는 거부 기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또 흙은 신기한 게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무엇인가 받아들이도록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신이 있고 결국 그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흙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더 나아가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름 과일이 풍성하죠. 성주에는 참외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성주 참외 중에도 보화농장에서 나오는 참외는 맛과 향이 정말 다르대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고 가격도 다르대요. 굉장히 비싸다거든요. 그 장로님은 이야기하기를 이 참외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 방탕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술로, 도박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꾸짖어도 안 되는데 그 부모님은 구원받은 분들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아버지가 지금 왜 식사도 못하시고 저렇게 지내시는 줄 아느냐? 그거야 식사 못하시는 건 암이 걸려서 못 드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이놈아, 너 때문이야. 뭐라고요? 저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 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 부친이 암이 걸리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 속썩이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저 아들만 보면 근심거린 거예요. 저 아들 변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저 아들 어찌해야 변할꼬? 저 아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눈 감기 전에 저 아들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 소원이 없겠다. 부친이 그 마음이 드시면 들어지면서 저 아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저 아들이 구원받고 변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니 몸도 안 좋으신데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저렇게 계시는 줄 아느냐? 아, 그야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겠죠. 아니야 이놈아,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편하겠냐? 아버지 너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아, 정말? 아, 그러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 너도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소원 한번 들어드려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수양에 한번 가자. 그놈의 수양에. 아니 도대체 그 수양이라는 게 뭔데 자꾸 나에게 그 수양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수양에 따라가 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변해요? 그런다고 달라져요? 아, 그건 놔두고 일단 수양에 한번 가자. 알았어요. 다른 것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는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녀석이 듣다가 뛰쳐나가진 않으려나.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수양회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잘 듣는 거예요. 그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그 방탕한 삶을 끝을 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과 그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어느새 변하는 거예요. 언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부모님이 참외 농사를 했는데 이제 그 농사를 이어받아 하는데 참외가 열매를 두 번밖에 안 맺는다 하니 두세 번밖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두세 번밖에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느 해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다른 집에 참외는 다 얼어 죽었는데 이 농장의 참외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전부 찾아와서 보는 아니 여기는 싱싱하게 살아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요? 그거야. 추운 지방에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듯이 올겨울 이렇게 추울 줄 알고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비료를 줬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식물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참외가 왜 열매를 두세 번밖에 맺지 않는 걸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뿌리를 강하게 하는 거름도 줘보고 비료도 줘보고 가진 방법을 다 써보는데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이 장로님 눈에 호박이 들어왔어요. 이야 저 호박은 줄기는 가는데 이렇게 큰 호박이 열렸구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하고 보니까 뿌리가 강해서 그렇더라. 보면 그 호박이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이만하게 맺어 올라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생각해낸 게 호박을 심고 참외를 심어서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강한 호박뿌리에 참외 줄기가 연결이 되니까 열매가 네 번, 다섯 번, 많으면 여섯 번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 장로님 농장의 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참외 줄기하고 다른 집에 있는 하우스의 그 참외 줄기하고 색깔이 달라요. 다른 집에 가보면 줄기가 파릇파릇 싱싱한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집에 하우스에 가보면 이게 곧 잎이 질 것 같은 파릇파릇 싱싱함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꼭 끝물 참외 줄기처럼 끝물처럼 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외는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줄기가 파릇파릇 싱싱한 농장은 줄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농장은 줄기보다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뿌리가 한 호박하고 접을 붙여놓으니까 줄기는 좀 끝물 줄기처럼 그렇지만 신기한 건 뿌리가 강한 호박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싱싱한 참외가 열리는 거예요. 작년이었습니까? 작년 CLF 때 전반기 CLF 때 목사님이 이 참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거듭난 멜론 이야기로 유명해졌어요. 장로님은 간증하면서 내가 이 참외의 제 인생이 참외하고 똑같습니다. 뿌리가 강한 호박과 연결이 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변화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됐는데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어느새 제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아예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저도 네, 저도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접을 어떻게 붙이는 줄도 저도 알아요. 저보고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죠? 눈빛을 보니까 아닌라는 표시인데. 그,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농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통화를 못하고 왔어요. 다른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왜 다른 농장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우수한 참외를 생산해낼 수 있었느냐 근데 뿌리와 다른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거기에 또 다른 비결이 있는 거냐 제가 속으로 아 그것도 뿌리라니까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도 그렇죠 내가 뭘 받아들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는데도 안 됐는데 신기하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내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두운 삶이 밝아지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됐는데 돌아서면 죄 속에 빠지고 돌아서면 죄책감이 시달리고 여러분 아직도 자백을 해야만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 그거 다 해봤거든요. 밤을 새워서 해봤어요. 철야를 하면서 해봤어요.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죄 없는 소나무 붙들고 매달려서 밤을 새우면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해봐도 저는 답을 얻었어요.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더라. 맞아요. 확실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씻겨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눈보다 이게 씻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말고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씻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요. 지금 지옥하고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현재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제는 우리 대학생들 월드캠프를 준비한다고 이제 모여서 매일 의논을 하고 또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순간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래 해단식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까마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우리 성경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기근이 3년 동안 와 있는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자, 디셉 사람 엘리야의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는 절대 내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면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우로가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 왕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합을 피해서 이제 이 아합 왕이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어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누가 엘리야를 위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자신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시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구나.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까마귀들을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까마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믿어줘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니 까마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8장이죠. 까마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노아가 창문을 열고 물이 어느 정도 감했는지 모르니까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고 있었어요.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땅에 물이 전혀 감하지 않았는데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또다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이제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비둘기는 접촉할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또다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보냈을 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데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죽은 시체 더미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 위에 앉아서 시체를 뜯어먹고 그러면서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었고 그는 방주가 없어도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겠다고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까마귀들을 명하여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비둘기라면 그러면 이해가 돼도 과연 까마귀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 있죠. 기억력 없는 사람 보고 무슨 고기 먹었다 그래요?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냐.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이고 매, 내가 까마득해 잊어버렸네. 그 말에서 유래됐다. 그래 이제 기억력 없는 사람 보고 까마귀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까마귀는 시체, 죽은 시체에 앞장서 죽은 시체나 뜯어먹는 그런 본성을 가졌는데 세상에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고기를 물고 가다가 까마귀가 한참 날아가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 엘리야에게 갖다가 줘라 하고 물고 가는데 잊어버렸다고 해봐요. 내가 근데 왜 이 고기를 물고 가는 거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아니,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지금 왜 내가 안 먹고 물고 가는 거야? 하고 꿀꺽 삼켜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신기한 건 까마귀 한 마리도 아니고 까마귀들이 그랬어요.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명하시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이끌어 가시니까 죽은 시체에 앉아서 시체나 뜯어먹고 앉아 있어야 될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 쓰시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방법은 많아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는데 까마귀를 들어서 쓰시고 사르밧 과부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여기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이 엘리야를 지키시는 방법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인간 생각 밖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자를 통해 그를 먹이시는 게 아니고 과부를 통해 그를 공개하시겠다고 했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물어다 줘서 그를 살리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의 방법을 쫓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방법, 우리가 볼 때 가능한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인간적으로 사르밧 과부가 그를 이해하는 그 세계 말고 사르밧 과부가 그를 공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적든 크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아주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요. CLF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민원을 넣나 봐요. 구청에 이제 이야기 다 하고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누가 이제 민원을 넣게 되니까 숙식은 하면 안 된다. 빵도 먹어도 안 된대요. 음료수만 마실 수 있대요. 그러면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밖에서 이제 사 먹어야 될 상황이 된 그러니까 시엘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소식을 듣더니 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우리 학생들 점심 한번 먹도록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이 물질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나 경험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어제 솔밭에 다녀왔거든요. 솔밭이 얼마나 멋지게 잘 됐는지. 그래 이제 거기에 목사님과 선주들이 왔어요. 대도를 올라가는 길에 들리셨는데 마침 이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잠시 또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대전으로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요양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거기 가서 예배도 인도해드리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그 이 물질이 들어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물질 이 목사님 갑자기 왜 보내셨지?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불현듯 가만히 있자 내가 그 대학생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 이 물질이 하나님이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주라고 응답하신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 요양원을 운영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나에게 50만 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아니 이분이 내가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오래됐는데 왜 이 돈을 보냈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50만 원을 보내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하여튼 어제 다섯 통은 왔을 거예요. 전화, 목사님, 내가 막 이 전화 통화하고 나니까 막 소름이 돋는다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물질 보냈다는데 내가 며칠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나에게 이 물질을 보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당장 갖다 드릴게. 그러면서 오셨어요.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5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도 크고 생활하는데 굳이 내가 기도해서 생활할 이유가 없다. 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어 살았는데 최근에 내가 이런 기도해 본 적이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인데 야, 이 하나님 잊고 살았구나.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아프리카 가면 봉사활동을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기 콜라 하나 콜라 한 병을 두고 기도하고 볼펜 하나를 두고 기도하고 초콜릿 하나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르트 하나 두고 기도하는데 그 콜라 한 병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백인을 도와줬다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늘 백인들에게 이제 도움만 받고 살던 사람들인데 백인 학생을 콜라 한 병을 탁 주는데 그렇게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데 내가 콜라를 저 백인을 도왔다 그게 그렇게 기쁘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엘리야를 처음에 그리 시내가로 보내시고 까마귀를 명하여 그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이야기,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과부가 너로 과부로 너로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대할 조건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조건이 없어요. 뭐라고? 저 과부가 나를 섬긴다고?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찌 하나님은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내게 하시나 싶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문을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죽은 시체 위에 앉아가지고 시체는 뜯어먹고 있는 그 까마귀가 바로 죄의 종이 돼서 죄악이 끄는 그대로 육체가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시체나 뜯어먹던 까마귀가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까마귀와 같은 그런 인생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누구든지 까마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주님의 마음에 이끌리게 된다면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망을 쫓아 정욕을 쫓아 육신이 끄는 그대로 죄악이 끄는 그대로 사단이 끌어가는 그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왜 한탄하시죠? 왜 근심하시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요.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누구부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들은 아름다운 새, 아름다운 동산, 이 아름다운 산천 조목, 하나님 멸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으셨겠느냐, 말도 안 된다, 너만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너에게만 말씀하느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노아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기로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물과 더불어 쓸어버림을 당할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봉사하면 되는 겁니까? 금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 자백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할 인생들인데 그 쓸어버림을 당할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쓸어버림을 당할 텐데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고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 죽기를 무서워 인생에 매어 종노라는 인생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양과 같다고 돼 있는데 그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을 시키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자,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다. 이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요, 내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이 일어나야 주님을 섬기죠. 내 마음이 일어나야 전도를 하죠. 내 마음이 일어나야 기도를 하죠. 기도하라 그런다고 마음도 안 일어나는데 억지로 기도하라 그런다고 기도가 됩니까? 하는 그 사람은 성경 안 믿는 사람이요. 이미 기도하도록 해놨는데, 이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놨는데, 새로운 비조물을 바꾸셨는데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요, 마귀 소리 듣는 거.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다 못 박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맞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나라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육신에 올라오는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은 세계입니까? 살아있는 세계입니까? 죽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사는 삶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세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삶이다, 이 말이.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작거리며 사시잖아요. 죽은 시체와 더불어 살려고 하잖아요. 이 육신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육신 새로워지기를 바라잖아요. 육신 변하지 않아요. 이 육신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이제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네. 하나님의 엘리야를 지키시잖아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공개하시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네. 그가 가진 건 가루통에 가루 조금뿐이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었는데 그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루 조금, 과부가 드린 그 가루 조금을,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조금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 기름병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주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야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좀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예? 그냥 주저주저주저 하지 말고 망설임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설레임으로 살라고. 제가 설레임 아이스크림 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어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아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셨는데, 투모로우 책 내용이, 어제 우리 장년 형제님들 독서 토론했는데 그 책 시작에 보니까 아낌없이 받는 손해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손해를 아낌없이 받냐. 내가 이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를 겪게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내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낌없이 그 손해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년이 어릴 때 아낌없이 그 주는 나무와 더불어서 뛰어놀고 살았는데 이 소년이 자라고 나서는 이제 나무를 떠나갔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씩 나무를 찾아올 때마다 나무는 그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많은 걸 주었다는 거죠. 소년은 또 찾아와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걸 다 내어주면서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년, 네가 나로 인하여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해. 네가 원하면 이거 다 줄게. 노인이 돼서 모든 걸 다 요구해서 다 주고 났는데,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는데 이제 그 노인이 쉴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돼서 자신을 내어주더라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면시를 당하시고 조소를 당하시고 그 모진 고초 다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악에서 벗어나 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그 고초를 다 받았는데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았는데, 그때 그 멸시를 다 당했는데, 그 채찍을 맞으면서 피가 흘려지고 찢기고 살이 찢기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 희생이 야, 오늘 저를 구원했구나.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저렇게 사단의 굴레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 나라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주님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주님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이시네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네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여러분, 까마귀를 들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뿌리가 약한 참외가 뿌리가 강한 호막과 연결되면서 달라지는 것처럼, 죄악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주님과 연결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마귀와 같은 다 같은 인간도 들어 쓰시겠구나. 다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다 같은 인간도 주님이 써주시면 되겠구나. 주님이 이끌어주시면, 그래, 주님이 이미 이런 나를 바꿔놓으셨지, 이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엘리야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뭘 주저하고 살겠습니까? 내 인생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주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나, 오늘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도와주시려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고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거 풀어주시려나 기대가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도우시려나 막 사모가 돼. 그런 마음으로 살면 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주름이 자꾸 펴질 것 같아, 나이 들면. 그렇죠?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